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5% 신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불법 이주자들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멈출 때까지 관세를 집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불법 이주자 문제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불법 이주자 관련 위기가 계속된다면 7월 1일부터는 세율을 10%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주자 수를 극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조치를 여전히 안 한다면 8월 1일부터는 15%, 9월 1일부터 20%, 10월 1일부터 25%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무부 차관은 매우 심각한 사태로 본다면서 실제 이행한다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전체 무역 거래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 대상입니다. 지난해 멕시코산 제품 대미 수출액은 3,4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어제 도쿄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주요 현안과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의 새 미사일 방어 MD 체계인 육상형 이지스 배치 계획과 쿠릴 4개 섬, 일본명 북방 영토 문제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는 공동의 목표라면서 양국이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에는 일본 측에서 고노다로 외무상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비핵화를 위한 모든 이해 당사국 간의 대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미북, 남북 대화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보지대 조성을 위한 다자적 노력의 틀 내에서 종합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일본 외상도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28일 개막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맞춰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계획을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치사율 100%로 알려진 가축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쪽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한국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 강화군 파주시와 강원도 철원군, 인제군 등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일 임진강과 한강 하구 지역을 방문해서 북한 접경지역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순민 한국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오늘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발생 지역이 북한과 중국의 접경이긴 하지만 남쪽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추가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30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 접경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의 북상협동농장에서 열병이 신고된 뒤에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농장에 돼지 99마리 가운데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이동 제한과 봉쇄, 보호지역 예찰, 사체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OIE에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안보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연례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오늘 싱가포르에서 개막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중국해 갈등을 비롯한 영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경두 국방장관, 일본에서는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중국에서는 웨이핑어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든 북한이든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데 매우 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비핵화 개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고조되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북한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가 단호하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is very determined that neither Iran nor North Korea will get deliverable nuclear weapons.
볼튼 보좌관은 30일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나 북한 어느 쪽도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데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가 제거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분명한 입장이고 이는 곧 미 행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But in this job, I'm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I'm not the national security decision maker. And obviously, the president dictates the policy.
자신은 국가안보 보좌관이지 국가안보 결정권자가 아니며 정책은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경제 발전의 길을 가려면 선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s made that clear, but none of that happens. Unless Kim makes significant moves to denuclearize, that's very key. Nothing has changed.
김 위원장이 중대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했으며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코네이 고문은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9일 의회 제출용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 등 테러 지원국의 미국 내 자산 관리 현황을 명시했습니다. 재무부가 봉쇄한 미국 내 북한 자산 7,436만 달러는 전년도에 6,340만 달러 대비 17.3% 증가한 것입니다. 재무부는 현재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과 기업의 모든 미국 내 자산이 봉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외에도 이란 1억 741만 달러, 시리아 3,507만 달러 등 테러 지원국의 자산 총 2억 1,683만 달러를 2018년에 봉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20일 이래 이란, 시리아, 수단과 함께 미국 정부가 지목한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6월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달 중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6월에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의미를 부여할 만한 계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오는 12일로 1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미북 관계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예, 두 정상은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4개항에 합의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의 특징은 미북 간 적대관계 청산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비핵화 달성을 강조한 점입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과거의 관계 개선 논의와는 크게 다른 겁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신뢰 형성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현재의 양측이 교착상태에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미국 측의 동향이 있습니다. 4일로 예정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북한 문제에 관한 연설이 그것인데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임명된 이후 첫 공개 연설에서는 단계적 비핵화 방침을 밝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예,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강조하는 미국과는 대비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일상적인 소규모 연합훈련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 날선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적인 석탄 운송에 개입한 와이즈 어니스토호 압류에 대해 6.12 합의 정신 위반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18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6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도 상황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기대가 없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후가 될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의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새로운 제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 관심의 초점은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려고 하고 있나요?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식과 장소에 구애 없이 만나자는 문 대통령의 공개 제안이 나온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돌파구 마련이 어려울 텐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달래기 위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지지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유화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완강합니다.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북미 대화는 언제 가도 재개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6월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은 어떤가요?
예,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이렇다 할 조짐은 없습니다. 다만 방북이 성사된다면 미북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6월 중에 교착상태를 해소를 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질 텐데요.
맞습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아마도 6월보다 더 좋은 계기는 연말까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미북 양측이 6월 중 협상 재개를 위한 동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교착상태는 장기화하고 미북 관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비핵화 개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가입에 관한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의 제르보 사무총장은 31일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정의 문제가 북한 비핵화 논의의 진전을 막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비핵화의 개념을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should be the bridge between the division that we see.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CTBTO 청년 대화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묻는 BOA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비핵화의 개념이 서로 다르며 이 같은 양측의 견해 차이 사이에서 한국이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한국이 어떻게 양측을 연결시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are your neighbors, they are your brothers. You've been together in the past. What you want is peace and stability between the two.
북한은 한국의 이웃이자 형제고 과거에는 남북이 함께했으며 지금 한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남북 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겁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남북 간 대화의 시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그리고 이어진 북한과 러시아 간 대화 등이 한반도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약 2년 가까이 핵동결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next step would be to consider discussion with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이제 북한은 다음 단계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가입에 관한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신뢰와 자신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을 중단하는 것뿐 아니라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적 합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현재 168개국이 비준했지만 북한은 비준은 물론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CTBTO는 서명국들의 위임을 받을 경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국제적 조직이라도 합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무력 충돌 발발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Recently they have launched three missiles.
북한이 최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아직도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은 한반도 지역뿐 아니라 영내와 국제사회에도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tested six times successfully. They have about 10...
북한이 6차례 성공적으로 핵실험을 했고 2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계속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 전 총장은 중국을 비롯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단합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고조되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북한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데다 북한을 미국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모험은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미중 관계를 더욱 자극하고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삼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위험한 전제라고 밝혔습니다.
For the Chinese, adding more irritants into the relationship and using North Korea as a lever to influence attitudes in the United States is a dangerous proposition for them.
2013년에서 2017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하스 연구원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당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힘과 결의를 미국에 과시하려 하겠지만 긴장은 고조시키길 원하지 않고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 주석이 한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려 하겠지만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Frankly, President Xi, I think, doesn't want to meet with Chairman Kim at a time when the trade tensions with the U.S. are so high.
이어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협상에 활용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북한 문제 협력 과정에서 중국의 집중도 역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양국 관계에서 무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하스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우선순위 가운데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두 나라 모두 정상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탑다운 체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무역에 집중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조율 또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두 나라가 격한 분쟁을 겪을 경우 중국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But clearly, i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having a bitter dispute, it can affect Chinese attitudes. But I don't think it would be decisive.
중국은 미국과의 여러 현안들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듯하지만 누구든 화가 나면 협조를 꺼리는 법이고 중국 역시 미국의 북한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로이 전 대사는 그런 변화가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미북 비핵화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 할 경우 중국이 선뜻 동참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북한 선박 와이스 어네스트호가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되면서 51년 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푸에블로호 송환이 먼저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미북 간 오랜 대립의 상징인 이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의 푸에블로호 발언은 최근 미국이 합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던 도중 나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 25일 일본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데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면서 북한의 화물선 반환 요구와 관련해 그 문제를 논의하려면 푸에블로호 반환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지금이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 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51년 전인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미국이와 초계정 등을 동원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미국은 결국 그해 12월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문서에 서명했고 북한은 나포 당시 사망한 시신 항구와 82명의 승조원을 송환했지만 푸에블로호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미 국내에서 와이즈 어니스트호 반환과 푸에블로호 반환을 맞교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이 가장 먼저 형성된 곳은 푸에블로호의 어원이 된 푸에블로시가 있는 콜로라도주입니다. 이달 초 미 정부가 와이즈어니스트 호 압류를 발표하자 콜로라도주 지역 언론은 일제히 푸에블로호 송조원들의 인터뷰 보도와 기고문동을 통해 와이즈어니스트와 푸에블로호 반환을 맞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로라도주를 지역구로 하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도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화물선 반환을 대가로 북한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의 요구 리스트에는 푸에블로호 반환도 올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도 1968년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는 김씨 정권이 수십 년간 미 국가안보 이익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며 푸에블로호는 즉시 미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을 주도한 가드너 의원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으로 내년 재선에 가장 취약한 상원 의원으로 꼽혀 지역 여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미국에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의 스컷 팀턴 하원 의원과 존 파소 공화당 하원 의원은 각각 싱가포르 회담 전으로 북한의 푸에블로호 송환 요구를 촉구하는 별도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에게 보냈습니다. 팁턴 의원은 동시에 같은 내용의 결의안도 발의했고 지난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반환한다면 미국의 선의를 입증할 수 있어 신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팁턴 의원은 지난 2월 27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푸에블로호 반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미국과 평화로운 조건 아래 협력해 나가고 싶다는 선의를 보여주는 상징적 제스처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푸에블로호는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던 도중 북한에 불법으로 나포됐으며 현재 평양에서 반미 상징물인 전리품으로 선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에서는 당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조원과 가족들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법원에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릴 경우 YG 어네스트 호 등 각종 몰수 소송과 맞물려 북한을 압박하는 미 사법부 차원의 또 다른 조치가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푸에블로호 반환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간간이 이뤄졌지만 북한이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 등을 요구해 미국이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최근 발표한 북한 보고서 권리의 대가는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행사와 뇌물이 국제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국제법적 권리를 제대로 숙지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 북한 주민들은 지구촌 주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기본권 행사를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는가?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지난 28일 발표한 보고서 권리의 대가가 강조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덴마크 출신의 시나포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은 모든 북한인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he rights that all people have to basic housing, adequate standard of living, to have enough food and to live in dignity and in good conditions.
모든 인간이 기본적 수준의 거주 시설과 삶을 누리고 충분한 식사를 하며 좋은 환경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인권의 핵심 축으로서 주민의 경제 권리 행사가 왜 중요한지, 김 씨 정권이 국민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실패한 원인을 국제법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지난 1981년에 가입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행이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규약은 국가가 적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킬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런 권리를 직접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국민 상당수가 필수적인 식량과 의료, 주거,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건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 가는 중대사라고 강조했고 북한 헌법은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만연된 부정 부패 등을 볼 때 이런 지도자의 약속과 헌법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국은 식량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최대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여러 형태로 증명해야 하지만 북한 정부는 그런 의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세계식량계획 등 북한 내 20년 이상 상주한 유엔기구도 유효하고 정확한 데이터 접근이 여전히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검증이 불가능하고 북한 내 독립적 시민단체나 언론도 없어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노동권리의 보장, 이런 기본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행위를 감시할 언론과 결사의 자유,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 활동이 북한에 있었다면 장마당 등 비공식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법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식량 확보를 위해 장사 등 모든 수단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국가가 존중하는 게 국제법의 의무지만 북한 정부는 국민의 고통보다 정치적 권력과 사상을 먼저 계산에 넣어 필요한 개혁을 하지 않는 상황을 식량난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사와 무역, 나라 안팎을 이동할 기본적 권리가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규제할 뿐 아니라 위반자들을 처벌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연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런 현실을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13조 1항과 모든 사람은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권리를 가진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북한의 헌법 75조를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관리들이 장마당을 통해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주민들을 공권력으로 협박해 돈을 착취하는 행위들은 누구든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않으며 법적 이유와 절차 없이 이런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28일 성명에서 식량권, 의료권, 거주권, 노동권, 이동의 자유권은 보편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권리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권리의 향유 여부가 개개인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북한의 현재 기아 수준이 심각하다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치, 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에서도 이 정도의 박탈을 경험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바차르 대표는 아울러 핵 문제에만 지속적인 초점을 맞춰 수백만 명의 주민이 겪는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권리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어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방북 취재는 기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극도의 어려움을 준다고 진 리 AP통신 초대 평양 지국장이 밝혔습니다. 진 리 전 지국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북한 당국과 3년 동안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지 외신 기자들까지 분열시키려 했다며 취재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일치된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오랫동안 다뤄온 서방 기자들과의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진 리 전 AP 평양 지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2012년 1월 AP통신의 초대 평양 지국장이 되셨습니다. 서방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에 상주하셨는데요. 원래부터 희망했던 자리인가요?
To be honest, no. Of course I was interested in North Korea and I had been covering some North Korean issues my entire career.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1990년대부터 계속해서 북한 문제를 다뤘죠. 하지만 평양에 지국을 여는 사람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평양 지국 개설은 톰 컬리 전 AP통신 사장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언론 자유의 투사였고 새로운 곳들의 AP 지국을 열었습니다. 쿠바의 아바나, 베트남의 하노이 같은 곳들의 말이죠. 그 다음 순서가 북한이었습니다. 제가 서울 지국장으로 취임한 첫날 평양 지국 개설이 제 임무라는 얘기를 들었죠.
북한의 동의는 어떻게 끌어내셨나요?
So people may think that this happened overnight, but it didn't. I started my job as AP Seoul bureau chief in charge of coverage of North and South Korea in September 2008.
지구 개설이 하룻밤에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남북한 취재를 담당하는 서울 지국장에 임명된 것이 2008년입니다. 북한과 본격 협상은 2011년부터 했지만 수년 전부터 전략을 세우고 사전 준비 작업을 했죠. 김정일은 통치 마지막 몇 년 동안 미국에 접근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를 잘 포착해 활용했고요.
김정일 위원장 통치 마지막 시기라면 취재거리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Between 2009 and until he died, he used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as a way to force the United States to reach out and try to come to some sort of agreement.
김정일은 사망 전까지 몇 년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관심을 끌고 합의를 맺으려는 의도였죠. 미국과 북한은 2012년 2.29 합의를 맺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앞선 2011년 12월 17일 이 합의가 곧 타결될 것이라는 보도를 제일 먼저 했죠. 이틀 뒤에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에 2.29 합의가 거의 성사됐었고 몇 달 뒤 김정은 정권 들어 공식 체결됐지만 어쩌면 김정은은 처음부터 이 합의를 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추진한 합의도 아니었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북한에서 취재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나요?
I think access is the most challenging thing that faces reporters working.
북한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접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제가 북한 내부 현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북한을 훨씬 더 잘 이해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3년을 북한에서 보내며 북한인들의 생각, 성격, 정신세계, 정치체계, 사회적 관습 등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상의 어려움도 알게 됐는데 매일 너무나도 춥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약도 없습니다. 또 너무나 자주 정전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저도 너무 익숙해져서 손전등을 들고 다녔고 정전이 돼도 하던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됐죠.
지방도 많이 다니셨나요?
Of course. So I did make a point on every month to visit the countryside or to get out of the capital.
물론입니다. 매달 평양을 벗어나 지방으로 갔습니다. 평양과 그 외 지역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평양 이외 지역은 매우 가난하고 해가 지면 불빛도 없습니다. 어린이들도 매우 여유였는데 한국 어린이들은 대조적으로 통통하죠. 남북 어린이들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합니다.
후임자인 에릭 탈메지 평양 지국장은 북한 주민의 일상과 관련한 보도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P에 이어서 평양에 지국을 낸 프랑스의 AFP는 영상과 사진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냈죠. 외신의 평양발 정치 안보 기사를 접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My bosses wanted hard news, investigative stories. I found it very challenging because responsibly as a reporter, when you do a story about North Korea, it is.
제 상사들은 평양에서 정치 안보 탐사 보도를 내길 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기자로서 북한에 대해 글을 쓸 때 물론 여러 다른 나라의 취재원을 활용하지만 북한에서도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 수용소, 핵시설에 접근을 못한다면 큰 퍼즐 조각을 놓치는 거죠. 저도 두 곳에 대한 접근을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 취재는 일상의 모습에서 시작하더라도 북한 당국과 신뢰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점점 더 무게 있는 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언론사들이 북한 당국의 한계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한 한계를 수용하지 말고요. 북한도 거래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파간다를 하라는 말은 아니죠. 북한이 취재 접근 수준을 높여주면 북한에도 이득일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거죠.
북한에서 취재하면서 제안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It is the most frustrating place I've ever worked, and I don't think anyone would deny that, whether you're an aid worker or a diplomat.
제가 일해본 곳 중 가장 불만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기자뿐 아니라 인도주의 요원, 외교관 모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곳이죠. 북한인들은 정부의 규칙에 사로잡혀 있고 공포의 문화에서 일하고 삽니다. 따라서 어떤 요구를 해도 항상 안 된다고 먼저 말하죠. 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북한 현지에서 기사가 많이 안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AP와 AFP의 지국 개설 이후 2017년에는 미국 CBS 방송 사장 일행도 평양을 방문해 지국 개설 가능성을 타진했는데요. 서방 언론이 평양에 지국을 늘리면 취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Having more foreign correspondents will always be helpful if they're committed to pushing as a group.
외신 기자가 많은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집단으로 취재 접근 개선을 요구한다면 말이죠.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저는 중국 신화통신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기자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신 기자로서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외국 정부들에게 하듯 외신 기자들도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일부에게 특혜를 주면서 말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북한 당국에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AFP는 프랑스 언론사라서 지국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미국 언론도 평양에 지국을 낼 수 없을 겁니다.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서방 언론의 첫 평양 지국장으로 3년간 근접 취재한 진 리 전 AP 평양 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탈북민들이 국제 행사에 계속 참석해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를 외부 세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비핵화도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노르웨이에서 사흘간 열린 오슬로 자유 포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28일 연사로 나와 자유를 위해 북한을 탈출했다고 증언합니다.
I defect North Korea for freedom. As a father, I think it is my last mission to cut the chain of.
지난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태전 공사는 아버지로서 두 아들의 노예를 사슬에서 끊어주고 싶었다며 북한은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사실상 김 씨 가족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씨 가족은 기독교의 3위 일체와 10계명을 모방해 김일성과 김정일,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10대 원칙 등을 내세워 당과 헌법 위에 신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가족은 신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라며 세뇌된 북한 주민들을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깨워 외부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분별력을 갖도록 할 때 북한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im family is not the God. Yes. They are just human beings. You know, the principles they are applying are just.
이 행사에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해 국정연설에서 직접 소개하고 백악관에도 초청했던 탈북민 지성호 씨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로비에서 이제 독재자의 김정은이 사진을 보셨나요? 그가 행복해 보였나요? 저는 그 땅에서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지 씨는 그러나 북한에서의 슬픔을 딛고 일어나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이 투쟁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악을 이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으시나요?
Do you believe in that?
북한 주민들의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죠.
Please work with us to counter the North Korean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백악관에서 개최한 성탄절 연회에 지 씨를 직접 초청해 그와 탈북민들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들도 15호 요독관리소 출신 정광일, 노채인 대표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탈북민들을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4일엔 서울을 방문한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이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의 인권 상황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국무부가 개최한 국제종교자유행사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소개를 받았던 탈북민 지연아 씨도 여러 국제행사에 초대받아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 씨는 30일 타이완에서 개막된 타이완 국제종교자유 포럼에 북한 대표로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직접 연설한 이 행사에서 지 씨는 기독교를 반체제 적대 세력으로 규정해 박해하는 김 씨 정권의 행태를 폭로하고 신앙의 자유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지 씨는 앞서 지난주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증언해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지 씨는 행사 후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회복을 위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옥스퍼드 유니온 학생들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행복 그리고 인권, 사랑 이런 것들은 북한의 누군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유의 소중함,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길 바라고 무관심이 아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해결하는데 우리와 같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엔 한국 내 탈북민 20여 명이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해 북한 여성과 군인들이 겪는 인권 실태 등을 증언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석한 탈북민 대표들은 북한에서 직접 살았던 탈북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김은광 NK 지식인연대 대표입니다.
북한 정권이 속성이 결국은 독재체제이고 그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모든 사실들을 가려야 되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들이 자행하고 있는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인 것들에 대해서 덮어버려 하고 있거든요.
미첼 바찰레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28일 성명에서 핵 문제에만 지속적인 초점을 맞춰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겪는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혔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 국무부가 주관하는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탈북민 지원 단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란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심적 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천재지변, 화재, 전쟁, 신체적 폭행, 고문, 강간, 성폭행, 인질사건, 소아학대, 자동차, 비행기, 기차, 선박 등에 의한 사고, 그 밖에 대형 사고 등을 겪은 직후나 시간이 지나서 발생하며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증상은 두통과 소화불량, 알레르기, 호르몬 변화에서부터 과민반응, 정상적 감정마비 증상, 즉 분노, 피해의식, 수치심, 공포감, 공황발작 등 다양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의 10명 중 3명이 이런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19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 미 국무부의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이 난민 재정착과 PTSD의 치료와 관리에 초점을 뒀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국제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 IVLP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산하 교육문화국이 시행하며 지금까지 세계 각지의 전문가 5천 명이 미국을 매년 찾고 있고 1940년 프로그램 창설 후 20만 명 이상이 500명 이상의 미국 관리 전문가들과 교류했습니다. 방문자들은 3주에서 한 달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며 미 행정부 관리, 민간단체 지도자와 교류하며 이를 통해 견고한 민간 외교를 쌓을 기회를 얻습니다. 올해 한국에서 온 참가자 5명 가운데 4명이 탈북민 지원 활동가들입니다. 한국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정은주 팀장과 평택하나센터 하용림 국장, 탈북민청소년대안학교인 장대현 학교 교사인 정명희 씨, 그리고 프리랜서 북한인권운동가인 이영석 씨입니다. 국제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 IVLP는 방문자들이 종사하는 분야를 고려해 적합한 주제를 고민하고 개발할 기회를 스스로 찾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3주간 미국의 4개 주의 30여 개 기관과 단체를 방문해 지역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난민정착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2001년부터 올해로 18년째 탈북민 정착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영석 씨는 한국의 탈북민들의 PTSD를 재정착의 큰 장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 커뮤니티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PTSD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피한다든지 또는 과하게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통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부업, 포기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져서 직장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자기 삶의 목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만큼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지원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미국의 선진화된 난민 정착 지원 활동을 들여다보기 위해 연수에 참가했습니다. 이 씨는 미국의 난민 지원단체가 PTSD 증상을 겪는 난민들을 대우하는 방식과 내용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합니다.
PTSD를 제가 경험했을 때는 약간 의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접근을 되게 많이 해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진단을 해서 아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치유해주거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좀 관점이 좀 많았던 반면에 미국에서 PTSD 접근 방법은 전혀 좀 달랐어요. 어떤 게 가장 달랐냐면 그런 원인 분석 이거는 둘째치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고 당신을 환영한다. 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심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상담보다는 왔을 때 서로 반갑게 허그해주고 간식 챙겨주고 이런 모습들 더 농도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몽족이다. 그러면 집의 데코레이션 자체를 전체적인 분위기를 몽족과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놓는다.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근데 한국도 반겨주긴 하지만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반겨주는 건지 환경까지 바꾸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좀 드물거든요.
난민 지원단체의 대우를 받은 난민들이 자존감을 찾고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찾아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이제 몽족 학생이 거의 95% 정도 되는 학교이지만 우리가 몽족 커뮤니티에서 출발했지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에 우리가 난민이었을지언정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인한 것들 그리고 바르게 성장한 모습들 보면서
도움을 받은 난민들이 지역사회를 품는 모습은 한국 내 탈북민 사회 역시 추구할 모습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내 난민단체가 PTSD에 대한 조금은 과민한 해석을 하는 점은 한국과 달랐다고도 말합니다. 남북하나재단의 정은주 기획조정부 기획재정팀장은 지난 15년간 한국 내 탈북민 지원 활동을 벌여온 경험이 있습니다. 정 팀장은 이번 연수 기간 동안 난민 지원 기관과 단체들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업무 환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 팀장이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내 난민들은 정치적 억압, 빈곤, 생사를 넘는 탈출 등 경험들이 유사했고 이들을 대하는 실무자들의 심리적 무게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 역시 난민들 못지않은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 팀장이 받은 인상입니다. 실무자에 대한 스트레스 측정, 심도 있는 워크숍, 무엇보다 난민을 마주하는 실무자와 단체의 관리자들의 관계부터 매우 인간적이며 심리적인 지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내 난민 지원단체도 일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이나 상담가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는 분위기는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관과 단체의 실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성공적인 정착 지원 활동으로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영석 씨는 이에 더해 미국의 난민 정착 지원 단체와 정부 기관과의 파트너십도 난민 정착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각 주의 지역 정부와 난민 지원 단체들과는 물론이고 난민 지원 단체들끼리도 안정적인 협업이 이루어져 지역 난민들의 재정착을 효율적으로 돕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심리 정서적인 것들은 또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법률적인 것은 또 변호사 모임들과 함께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벌런티어들과 또 네트워킹을 해서 필요한 옷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다른 난민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케냐, 아프리카 쪽에서는 난민 말고도 몽족이나 다른 쪽 난민 서비스라는 기관들과도 연계를 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것.
이 씨는 특별히 연계한 기관과 단체의 관계자들의 조직력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할 일들을 자기가 딱딱 역할 분담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되는구나. 너무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씨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이해관계나 탈북민 확보에 치중하는 성향은 한국 내 지원단체가 타 기관과 단체와 협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씨는 담당자들이 각자가 할 일과 관여하지 않을 일 등 사소한 일도 역할을 분담하고 클라이언트, 즉 탈북민과의 개인적 친분에 상관없이 단체 안에서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현재로서 실행에 옮길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프로그램 참가 후 한국에서 3개 단체 실무자들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난민 정착 지원 활동이란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에 힘입은 준비된 사람들의 협업을 통해 난민들을 힘써 돌보고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탈북민 영어교육단체 TNKR의 이운구 공동대표는 VOA에 지난 1년 동안 IVLP를 통해 배운 점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단체들의 특징은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한 단체들이었다며 이 점은 아직도 교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지난해 참가자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미국에서 방문한 기관들의 발전 과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실무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워싱턴의 유대인 역사박물관의 국제교육팀과 한국에서 워크숍이나 강연회를 열자는 제안서를 보냈고 답을 받아놓은 상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09년 5월 31일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이 7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오스트리아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수레를 만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하이든은 5살 때 초등학교 교장이자 교회 음악가인 친척집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이든은 100곡 이상의 교향곡, 70곡에 가까운 현악 사중주곡 등 고전시대 기악곡의 전형을 만들었으며 특히 1악장에서 소나타 형식을 완성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만년에는 천지창조, 사계 등 오라토리오풍의 수많은 교회 음악을 남겼습니다. 몇몇 귀족의 궁정 악단을 거쳐 29살이 되던 1761년 헝가리 명문 귀족 안톤 에스테르 하지 공장 밑에서 일하게 되고 이내 악장이 됩니다. 하이든은 젊은 모차르트와 친교가 있었는데 영국 체류 중이던 1791년에 모차르트는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런던에서 독일로 돌아가던 1792년 본에 들렀던 하이든은 거기서 처음으로 젊은 베토벤을 만났으며 그 후 잠시 빈에서 그에게 음악을 가르쳤고 베토벤이 왕성한 작곡 활동을 하게 될 무렵에는 은퇴해 여생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1809년 5월 31일 오스트리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1821년 5월 31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톨릭 성당인 볼티모어 바실리카가 완공됩니다. 아름답고 엄격한 비례를 가진 이 성당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볼티모어에 모였습니다. 볼티모어 대성당은 미국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여러 공공 건물을 지은 건축가 벤자민 라트로브의 작품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벤자민 라트로브는 1795년 미국으로 건너와 1803년 미국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트로브는 미국 연방 공공청사 건축 감독관으로 임명됩니다. 이때 라트로브는 워싱턴 DC에 짓고 있던 미국 국회의사당을 완성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 최초의 그리스 복고 양식 기념물이라고 평가되는 펜실베니아 은행 역시 라트로브의 작품입니다. 라트로브는 토목기사로서 상수도 설비계획에도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으며 증기기관이나 증기선 제작도 시도했습니다. 설계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근대적으로 이를 추진한 벤자민 라트로브. 그는 미국 최초의 건축 설계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